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 참석한 수천 명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사용한 약을 미국 민 모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뒤 계속하고 있는 현장 유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염 위험성을 들어 비판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어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193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15개 이사국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 이사국에 선출된 데 대해 유엔 총회가 또다시 끔찍한 인권 탄압 전력이 있는 국가들을 선출했다며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신장 위구르족과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서방국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 전망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다루크 세리 히스무데인 후세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의 전략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 나라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략이 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틀어진 냉전적 사고방식이며 미국의 지배와 패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은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쿼드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814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78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0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무역국유 WTO는 어제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최대 4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TO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유럽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EU 상품과 서비스에 75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에어버스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유도 보잉사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이미 양측의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상호 보복을 계속하기보다는 보조금 분쟁 해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IT 기업인 애플이 어제 5G 통신 기술을 탑재한 아이폰 12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5G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모두 4개 모델로 출시되며 표준 사이즈 모델의 경우 가격이 7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12 판매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집행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현행 제재 틀의 이행 검증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강경 발언도 삼간 것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 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평화,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 발사와 핵실험, 다른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북한이 이런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모든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울러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운송이나 자금 조달 등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나라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후한 것으로 평가됐던 재래식 전력에도 상당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한반도 방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외 재래식 역량의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VOA에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솔직히 놀랐다며 제한된 자원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얼마나 군수산업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인력과 자금이 전략 무기 외에 재래식 군수 산업에도 투입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means that these systems are ones that will increase the ability to hold Seoul at risk and to potentially strike much deeper into South Korea.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더 깊은 내륙을 향한 잠재적 타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재직 시절 미사일 방어 체계와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현대화를 강조한 이유도 북한이 당시 이 같은 역량에 집중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requires modernization for South Korea especially and defensive systems to be created to ensure that North Korea cannot hold South Korea at greater risk.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재래식 공격 역량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고 따라서 한국군의 현대화와 함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새로 공개한 재래식 무기 가운데 특히 이동형 레이더와 신형 반동면을 장착한 생화학 부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동형 레이더의 정확한 재원은 알 수 없다면서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군 포병 전력의 발사 지점을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보유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K9 자주포 등의 배치 태세는 북한의 원점 타격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며 만일 이번에 선보인 레이더가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한 종류라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 부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2000년대 초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은 생화학 무기 전력을 비대칭 전력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간주한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Why does North Korea need chemical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answer is because they plan to use it.
북한의 이번 방독면 장착 연출은 공격군으로서 유사시 사용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지적입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앞으로 10년간 퇴화할 것으로 분석한 지난 7월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의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the underlying elements of that assumption appear to be wrong.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 선군 정책을 탈피해 향후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해석한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잘못이라는 점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Some interpreted it as a sign of economic reform and reduction of the military first policy of his father, etc. But Byung-jin wa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도 군사 분야의 투자를 멈춘 적이 없다며 이번 열병식을 통해 그 결과물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이번 열병식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급 KN-23을 포함해 지난해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네 종류를 선보였습니다. 또 신형 전차와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 부대, 조준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개량형 소총, 이동형 레이더 체계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강경 발언도 삼간 것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인 피치 솔루션스는 새 북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 위원장은 조기의 대화 재개를 바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솔루션스가 12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행사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업체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자체가 온건했고 미국을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워싱턴의 국방정책 입안자들은 열병식에 등장한 새 미사일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들을 나열하며 북한 정권은 비핵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특히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대미 강경 발언을 피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곧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이슈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며 이는 자신과 깊은 친분을 쌓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대선에서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김 위원장이 빠른 완쾌를 바란다는 위로 전문을 보낸 것도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핵무기는 전쟁 억제용으로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온건한 톤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배경을 볼 때 북한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내년 1월로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추가 외교정책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을 강행해 차기 행정부의 해결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새 행정부에 북한을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정권은 백악관과 조기에 대화를 재개하길 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등 이웃나라들의 더 유화적인 어조를 보인 건 이른바 삼중고로 어려운 시기에 향후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최근엔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전례 없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자체의 경제성장 둔화와 북중무역 감소, 지난 8, 9월 잇단 태풍과 홍수로 인한 북한 경작지 2에서 5%가 타격을 받았고 60km의 도로와 교량 59개의 파손 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남한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 다시 두 손을 마주잡을 날을 기원한 것은 경제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피치 솔루션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개연성이 매우 낮지만 전체주의 정권의 속성을 볼 때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식에 참석한 지도부와 군인, 시민 등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건 북한이 적어도 핵심 지역에서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A 뉴스 김영골입니다.
예,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흘린 눈물의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삼중고 속에 주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전념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눈물을 보인 것을 관심있게 보도하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김정은이 감정적인 사과 연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흠모하는 대중에게 시적인 겸손을 보여주는 드문 광경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종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외에 김정은의 눈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주민들의 자연재해 복구 노력을 언급할 때 미안하다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언급을 할 때는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린 것은 주민에 대한 사랑을 부각하는 애민 정치를 연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입니다.
Internally to the people that he is their leader, he cares about them and he genuinely wants them to do well and that he was sorry that he hasn't been able to help them through this past year.
고스 국장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우는 모습을 통해 북한 내부에 보낸 메시지는 자신이 주민들의 지도자이며 주민들을 아끼고 진심으로 주민들이 잘 되길 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통치 스타일의 특징은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수 국장은 김 위원장이 80일 전투 총동원에 앞서 주민들의 심리적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Double up, buckle your belts even tighter and give it all you've got. He knows he's going to ask a lot of the people and he needs to have at least their emotional support.
주민들에게 더욱 허리띠를 조이고 노력을 배가하며 모든 힘을 쏟으라는 요구를 할 것인데 이런 큰 요구에 앞서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 북한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80일 전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설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더 단결해서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이 계속 세련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연설이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 당의 역사, 정치적 내용이 거의 없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연설의 요지는 과거와 비슷했지만 더 실용적인 내용들에 치중함으로써 그 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사랑했다면 당 창건 행사를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he really cared about the population, we might not have seen a parade of this size and we might have seen resources of course being used.
김 연구원은 열병식은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며 만일 김 위원장이 진실로 주민들을 아꼈다면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열지 않고 대신 관련 자원을 주민 생활 향상에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린 것은 주민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이끌어내 지원과 원조를 짜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열병식 내내 김 위원장 옆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의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은 열병식을 보며 리병철 부위원장의 위상이 정말 높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4일 정치국 회의 때는 정권 서열 5위였고 이후 여러 사진들을 봤을 때 3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열병식 때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바로 다음으로 호명돼 서열 3위인 것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민영 연구원은 리병철이 계속 부각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전략무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수김 연구원은 리병철과 박정천의 높은 위상이 확인된 것은 김 위원장의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going to be massive economic reopening via these individuals. On the foreign policy front, there's not going to be a North Korea extending the olive branch.
리병철과 박정천을 통해 북한의 대규모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유화책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김정은의 기존 정책이 강화되고 견고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해온 마이클 메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눈물은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든 연구원은 특히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은 열정적이며 주민들에게 관여하고 공감하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신격화된 통치자가 아닌 보다 전통적인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60대 싱가포르 기업인에게 징역 3주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은 10일 싱가포르 기업인 종학엔 씨가 사치품 등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3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종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약 42만 7천 달러 상당의 화장품과 향수, 시계 등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 씨가 관리하는 SCN 싱가포르 등 3개 업체 역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각각 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만 2천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종 씨 등으로부터 사치품을 구입한 벅세샵, 조선 장승무역협력 등 4개 북한 업체는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위장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집행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현행 제재 틀의 보완과 이행 검증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제3국과의 공조 강화 등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드레아 미헤일 레스쿠 전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 고문은 13일 조지 워싱턴 대학이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대북 제재 집행에 여전히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am highlighting that there are sanctions gaps and we like to think about what more can we sanction on North Korea.
미헤일 레스쿠 전 선임 고문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10일 진행한 열병식에 최대 미화 수천만 달러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방영한 열병식 내에서 제재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병식 중계 화면에는 유엔 안보리가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출이 금지된 평면 스크린 TV, 일본 기업 캐논의 카메라, 다수의 첨단 촬영 장비 등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미화 약 60만 달러 상당의 백마를 러시아에서 구입했다며 열병식에 등장하는 백마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달러 지불 등 구입 과정이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헤일 레스쿠 전 선임 고문은 기존 대북 제재 틀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향후 대북 제재에 추가할 수 있는 대상과 제재 위반 적발을 위해 추적할 수 있는 표적에 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가는 북한이 제3국의 위장회사 등을 이용한 문어발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가는 네트워크에 개입된 수많은 회사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대북 제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이 제재를 부과하고 제재 위반자를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제재 대상자들은 단순히 회사명을 바꾸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oint is... It's just huge, okay? And it doesn't mean the North Koreans are invincible. It doesn't mean they're huge.
애셔 전 선임 자문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협약 등을 통해 군비 통제를 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 이행 검증과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정부의 완전한 협조 없이 제재 부과만으로는 기업을 폐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없다며 미 부처 간 다층적 협력뿐 아니라 국제사회 노력 등이 있을 때 최대 압박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really is an across-the-board, multi-level, interagency and international effort.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 미 행정부의 독자 금융 제재만으로는 최대 압박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 기업들이 손쉽게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 중 바로 인수가 가능한 회사를 매입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츠 전 의원은 현 상황을 두더지 게임에 비유하며 불법 행위에 관여한 기업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며 새로운 기업체가 설립돼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say difficult to maintain maximum pressure just from one side.
와츠 전 의원은 미 행정부 한쪽의 노력으로만 최대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면과 각국에서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돼야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 부재와 제재 완화 요구 움직임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되고 있다고 와츠 전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이 불법 행동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일부가 되려 하지 않는 한 정권의 생존 능력을 억누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A 뉴스 지다 겸입니다.
북한이 장기간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자연재해 여파 등 삼중고 속에 경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또다시 인정했습니다. 내년 1월 열리는 당대회에서 내보일 성과를 만들기 위해 80일 전투를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답을 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당 전당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2016년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편향과 결함이 있다며 전략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선언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대북 제재에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잇따른 홍수와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액도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북한의 누적 대중무역액은 5억 1,035만 달러로 2002년 같은 기간의 4억 5천만 이후 최저입니다. 미 농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136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과 8월 장마철 홍수와 9월 초까지 이어진 태풍의 영향으로 황해도와 함경도, 강원도 일대 등 북한의 곡창지대에 큰 피해가 발생해 식량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제사회 지원 없이 진행하고 있는 수해 복구 상황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개발 계획들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평양종합병원입니다. 지난 3월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트고 발파 버튼을 누른 김 위원장은 당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까지 완공을 지시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병원 완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6일 촬영된 평양종합병원 위성사진을 통해 외장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장공사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국경봉쇄 조치로 마감재와 의료기구 수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완공을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3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방역과 수해 복구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다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관광산업에 큰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로 인해 북한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새 국가 전략을 제시할 내년 1월에 제8차 당대회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80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군민 연합 집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80일 전투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하면서 코로나 방역과 재해 복구, 농업 수확량 증대, 산업 생산량 확대에도 사활을 걸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교수는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력 동원은 북한이 자주 써온 방식이라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력 동원은 북한이 경제개발 계획 말미에 늘 꺼내온 방식이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면서 주민 모두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입해 노동을 시키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정된 일정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최근 홍수로 북한 내 광산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만약 침수로 인해 채굴 작업이 중단된 것이라면 북한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계속되어온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중단된 정황이 포착된 건 지난 8월 중순부터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위성사진의 특성상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잦아든 8월 중순부터 드러난 대표적 석탄 항구인 남포와 대안, 속리망 등에서 최근까지 약 두 달 동안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특히 석탄 가루 등으로 인해 늘 검정색이었던 해당 항구들은 밝은 회색 빛깔의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어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만큼 어떤 배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도 북한 광산들은 통상 배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만일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면 광산도 침수돼 오랜 기간 배수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석탄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8월 달에 그 태풍이나 그 홍수로 인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배수를 하는 정도가 침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강산에 갔을 때 배수가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최 소장은 남포항 인근 광산지대인 평안도 지역은 지대가 대체적으로 낮다며 홍수와 태풍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말까지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를 지시한 만큼 연말까지 배수 작업을 완료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도 배수를 해야 하는 북한 광산의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It's very expensive, hard to mine. And in North Korea, most of the anthracite mines are actually below.
북한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무연탄은 해수면 아래에 있어 채굴이 쉽지 않고 채굴 비용도 높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광산이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관계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차 매번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배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 전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면 광산에도 물이 들어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with the flooding, it could easily be a case where some of the mines were flooded. And that's a real disaster if that happens because it can be can take years to get the water out.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배수 작업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겐 진정한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1990년대에도 광산 침수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면서 아직 복구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광산도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 전문가들의 추정처럼 북한이 침수 피해로 광산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으로 지정된 상태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꾸준히 밀수출을 하며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산의 침수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철길 등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도를 이용한 석탄 운반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큰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홍수로 전기가 부족하게 되는 등 석탄 수출 중단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북한의 홍수와 태풍 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상황이 내부에서 석탄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발생한 일인지, 혹은 중국 쪽에서 수요를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고론 선임 국장은 이번 사태가 수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약 다른 요인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와 관련해 최대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석탄 운반 선박들의 움직임은 올해 초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선박들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직후인 올해 1월 말부터 약 2개월 넘게 사라졌다가 3월 말부터 다시 나타나 활발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중단이 해당 업계에 종사했던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know what happens to the coal miners when they produce less coal. You know, do they go, are they unemployed or do they just keep getting their?
브라운 교수는 광산 인부들이 직장을 잃은 건 아닌지 계속해서 배급을 받고 있는지 등도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면 미국이 최고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네 번째 분야로 꼽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3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국의 전문가 중 약 절반은 동맹인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 미국이 최고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중 45%가 위험 감수 정도 1에서 10단계에서 10단계를 선택한 겁니다. 특히 분야별로 국가 안보 분야에서 10단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4%였고 인권 분야는 45%, 시민사회 교육과 문화 분야가 38%, 경제와 산업이 37%였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일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53%, 타이완은 34%가 미국이 최고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안보 분야가 66%, 타이완의 경우는 인권 분야가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선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 미국이 가장 높은 위험을 감수해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가 1단계에서 10단계에서 고른 평균치는 6.92였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일본은 18%에 평균치는 6.88 단계였고 타이완의 경우 13%에 평균치는 6.69 단계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내 동맹국과 협력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 미국이 가장 높은 위험을 감수해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가 1단계에서 10단계에서 고른 평균치는 6.39 단계였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일본은 17%였고 평균치는 6.89 단계였으며 타이완의 경우 12%에 평균치는 6.42 단계였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서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 가운데 기후변화와 세계보건, 학술 교류에 이어 네 번째였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대상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 물은 결과 기후변화가 큰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세계보건과 학술 교류 순이었다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자신이 백악관에서 일했던 15년, 16년 전 같으면 북한 문제가 1위로 꼽혔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 연구원은 미국 일반인들은 젊을수록 북한을 더 큰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미국 일반인을 18에서 30세, 31에서 45세, 46에서 66세, 그리고 67세 이상으로 분류한 결과 젊을수록 북한을 더 큰 위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과 관련한 미중 간 협력은 이번 대선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잠재성이 더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 초기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관여하려 할 것이고 이에 중국은 아마도 협력적 역할보다는 방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0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89.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2.2%에서 7.3%포인트,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첫 미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과 비교하면 14.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또 남북 간, 미북 간 갈등이 심했던 2017년에 기록했던 89.4%와 같은 수준입니다.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핵을 둘러싸고 남북 간, 미북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한국 국민들이 이를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자꾸 과시하고 또 뭐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뉴스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민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북한이 뭐 핵을 기정사실화한다, 뭐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가 정치적 대화로 추진을 하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1%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소폭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해 58%에서 61.2%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김병로 교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하락한 것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협 인식이 조금씩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33.7%로 지난해 51.6%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10.8%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김병로 교수는 이번 조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와 이어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북한에 대한 커진 불신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선 4명 중 1명꼴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지난해 20.5%에서 올해 24.7%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각각 35.3%와 30.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40대는 19.3%, 50대는 18.8%만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통일이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52.8%로 지난해 5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됐던 2018년 59.8%에 비하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가 모두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증가하면서 통일 가능 시기를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2.4%, 11.7%로 2018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 연구원 조사 이래 처음으로 안보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0.6%포인트 차이로 추월했습니다. 앞서 2008년엔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57.9%까지 치솟았지만 올해는 그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은 2008년 14.5%에서 올해 37.9%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병로 교수입니다.
북한의 이제 핵 위협, 어떤 그 북한의 무력 도발 이런 안보 불안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현실주의면서 실용적인 통일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나마 추상적으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전쟁만 안 일어나면 좋다. 이런 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민족 감정을 추월했으니까 이 추세는 계속 가는 거죠.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국민들로부터의 공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요인을 앞세운 통일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난 28년 동안 중단했던 미국의 핵실험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북한 등 다른 나라들도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미국의 핵무기 실험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1992년 이래 중단됐던 미국의 핵실험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상한 데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실험 재개가 논의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지난 5월 보도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현재 상원과 하원이 진행 중인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다음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핵실험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특히 미국 내에서 핵실험 재개의 국제적 시사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핵무기를 제한하는 3자 합의를 맺으려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미국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재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핵과 미사일 군비 경쟁 그리고 추가 핵보유국 가능성 등의 부정적 안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물리학자들이 미치 맥콘을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인용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1945년부터 1992년 사이 총 105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해왔고 1963년에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1974년엔 지하핵실험 제한조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1992년부터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협상을 주도했지만 1999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 비준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CTBT는 168개국이 비준했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이 필요한 44개국 중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이 서명을 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은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 서명이 개시된 이후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특히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CTBT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가입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핵실험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국 핵무기고의 안전과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한 미국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핵실험을 재개를 제한하는 미국법에도 불구하고 미 대통령은 핵실험이 요구되는 긴박한 무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조건 아래 의회 동의 없이 핵실험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1992년 이래 핵실험 중단을 유지해왔지만 재개 결정 24개월에서 36개월 이내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에 간단한 실험한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과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 베네수엘라 특별대표가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정의에 대한 조롱을 개탄했습니다.
The Iranians know too well. Just recently the regime brutally tortured and then shamefully executed champion wrestler Navid Afkari.
에이브럼스 특별 대표는 최근 이란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명백한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레슬링 챔피언 나비드 아프카리를 고문하고 수치스럽게 처형했다며 미국은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정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미국은 지난 9월 24일 이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몇몇 이란 관리와 단체들을 제재했는데 이 가운데는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된 나비드 아프카리의 재판 중 하나를 감독해 그를 은밀하고 신속하게 처형한 시라즈 혁명법원의 세이에드 마흐무드 사다티 판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모하마드 솔타니 마샤드 혁명재판소 판사 역시 제재했는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그는 이란 내 바하이 교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표현이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모호한 혐의로 형을 선고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아델라바드, 오르미에, 바킬라바드 교도소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며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들 교도소의 침해 활동에는 고문 혹은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 자의적 구금, 그리고 신앙을 실천하고 평화롭게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와 함께 나비드의 처형에 대해 애도하고 이란 정권을 규탄한다며 그의 죽음은 비양심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른 모든 나라들 역시 이란에 유사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취한 조치들은 이란 혁명 재판소와 그 재판관들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며 이들은 이란 정권의 잔혹한 이념을 강요하고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지속해서 이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이란 정권에 이란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존엄성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un Ko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